이사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51장이죠. 51장 12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과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리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경륜 가운데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이 시간 주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강대하신 구속의 역사들을 꿰뚫으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 안 되는 특별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에 눈이 가려져 있는 인생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눈과 귀가 열려있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되면서 깊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탄식하기도 했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낙심하고 좌절하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주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51장 1절부터 52장 1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탄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왜 진작, 왜 오래전에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그 질문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곧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대상은 그들을 학대하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닌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치시고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라는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과거에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분이 당신 아니십니까?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 당신 아니십니까? 그러면 왜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는 그 질문이 그들에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위로자다라고 부드럽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나하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거니라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위로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곧 너희를 위로하는 위로자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곧 나다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후반부에 하나님의 자존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시는 분이시므로 이런 분은 세상에 없고 바로 이런 분이라야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정해져 있고 그때가 이르기 전에 많은 시간은 인내하고 견뎌야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인내의 시간에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위로가 필요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고 따라서 누구를 위로자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실을 알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은 사나 죽으나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교리는 곧 하나님의 계시요 가르침인데 바로 이 교리 자체가 위로이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죄로 인해서 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어떤 실수를 범했는가? 하나님 그분만을 위로자로 삼고 그분을 자기의 도움의 대상으로 삼고 살지 않고 앗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1장부터 39장의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은 무엇으로 끝이 나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후손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39장이 그렇게 끝이 나죠. 그들은 참된 통치자요 참된 위로자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나라, 세상 통치자를 바라보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압자에 오랜 기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인데 사실 그 진정한 위로는 말뿐인 위로가 아닌 그 속바울로부터 실제로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할 수 있겠고 바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1절 후반부의 시작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곧바로 고난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소외칠 가치가 없는 인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그래놓고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죽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속해서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사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국에 이르러서야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간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계속 드러납니다. 뭐 치매에 걸린다든지 노쇠진다든지 깜빵깜빵한다든지 이전과 같은 지력과 체력을 갖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인간은 사멸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뚜렷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사람의 아들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본질적으로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만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탁월한 존재라 할지라도 영웅 호구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유한한 인간의 자원을 동원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연약해지고 인간은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자들을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라고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과는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조성하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기보다 학대자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어리석게도 풀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인간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 부끄러움의 정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오늘 저녁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두려움의 정서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학대하는 죽을 인간의 능력에 원인을 더 돌릴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름에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인간이 실제로는 소유하고 있지 않는 어떤 힘과 능력을 사람에게 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들을 사람에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어떤 힘도 능력도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그 말은 그 모든 힘과 능력을 사람에게 돌렸다는 이야기요. 그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앙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냐라고 말씀한 다음 1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여호와께 대한 망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알지 못하는 이 무지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요. 하동에 사는 제 친구가 좀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정원이 한 7, 80평 돼요. 근데 그 정원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잔디가 그냥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풀, 여름에 잡초가 왕성하게 자라지만 그러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어 보면 그런 풀도 시들어 버립니다. 아름다운 꽃도 다 말라 버립니다. 이런 풀과 같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주권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셈이니 너희는 죽을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죠. 단순히 머리에 떠올리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진리의 근거에서 행동할 각오를 실제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어떤 결단과 선택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인들이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탄식했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다왕 아하스의 문제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인들의 문제요? 오늘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조성하고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너를 지은 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조성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조성했습니까?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속해내시고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신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리고 왕을 세워 신정국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이스라엘 조성하신 그 하나님은 단지 한 나라를 조성한 무슨 건국의 시조가 아닌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과 땅을 펴시고 기초를 놓으신 분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야 되지 왜 너희를 학대하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려워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13절에 학대자는 활을 준비하고 그 백성을 향해서 활을 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여기 너를 멸하려고 준비한다는 이 말은 멸하려고 정조준한다는 뜻입니다. 상당한 기술력,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 그 당시 초강대국으로서 여러 나라를 다 정복했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에 비록 현재 삶은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바벨론을 통해서 자신들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주목해야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 지하 감옥에 너희들을 내려보내지 않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굶주리도록 하지 않고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또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통제할 수 없는 바다를 휘젓는 분이다. 어느 누가 바다를 휘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태풍으로 바다를 휘젓습니다. 태풍의 눈 보셨죠? 이스라엘은 바다와는 별로 친하지 않는 족속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선박을 만들어서 무역업을 잘 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지만 이스라엘은 페니키아처럼 해양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큰 파도가 일어났을 때 바람과 바다를 동시에 잔잔케 하심으로 그분이 온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 만군의 여호와다. 여기 만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첫째로는 군사적 개념이죠. 만군, 모든 군대, 많은 군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만군이라는 이 말은 피조물의 개념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은 모든 만군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그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하에서 속박 가운데 사로잡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내시면 그 어떤 존재도 막아설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려고 성경을 보면요. 크게 대개 보면 창조와 구속을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드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창조신앙 너무 중요하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택하여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말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건치 아니한 나라 혹은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에 속박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떤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과연 우리는 그분의 백성 맞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전히 그런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재창조될 것이요.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이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나고 있죠.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가? 그 키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게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라는 1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라는 신명기 말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혹은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 그리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9장부터 55장까지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49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9장 5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누구에게 적용해서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이신 메시아에게 대입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말을 입에 두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손 그늘로 덮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덮었다는 논리적으로 볼 때 내 말을 두었다라는 것보다 선행한다고 봐야 돼요. 덮었다는 것이 먼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는가 하면 49장 2절에 종이 때가 차기까지는 숨겨진 채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이루시기까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숨겨진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까지는 아무리 대적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잡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돌로 쳤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셨고 그 다음에 때가 차기까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폭도들의 손에 메시아를 넘겨주기 전까지는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손이 종을 덮어서 숨겨주게 되는 그런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일들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소임을 감당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 가운데 메시아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라고 하는 1인칭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내, 너 2인칭은 고난의 종 메시아, 여호와의 종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죠?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의 종을 가리킵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이라고 말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에게 말씀을 두시고 그 입에 말을 두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고난의 종 메시아가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이 전할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그죠?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삼위로 계시지만 그분은 한 본질로 계시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지만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의 하늘과 땅의 기초는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 나타난 이 표현은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땅에 그 하늘과 땅을 채우는 시온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내 백성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오시게 될 것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을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을 중심으로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고난의 종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와서 그동안 많은 고통과 어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은 끝이 나고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와 심판과 처벌의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이제는 회복의 새날이 밝아오고 있으니 그날을 지금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 시온의 백성들에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런 낙심과 좌절과 탄식하는 상 가운데 있어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에서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는 부르짖음이 나타났죠. 하나님을 깨우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깨우실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을 깨우는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신인 동역론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 상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분노의 잔을 마시고 완전히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다 마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그러나 주의 뜻이면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해서 죄값이 치러졌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값이 어떻게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과정이었어. 성화적 차원에서의 징계였지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누가 사실은 이 심판의 잔을 다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분이 우리 대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다 마셔버리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속의 날이 도래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들의 상태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스스로 죄악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이 두 쌍을 가리키는 것이 그처럼 보입니다. 자연스럽게는. 그러나 문법적으로 볼 때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을 보시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19절 말씀은 과부가 되고 자식이 없는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아들들이라고 그랬으니까 20절에 19절은 과부가 되는 자식이 없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정확하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시온이 얼마나 무력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가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보편적 기준에서 자연스러운 기준에서 볼 때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도대체 뭐냐?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면으로 보면 매우 절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른 한면으로 보면 하나님 이외에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위로하랴라는 이 말씀 각주 성경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그렇게 되어 있죠. 나조차도 너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는가 혹 나 외에 누가 너를 위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위로를 명령하고 약속한 하나님만이 사실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영양처럼 쓰러져 있고 아들들은 다 죽어나가서 누구도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 이걸 가리켜 20절에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책은요, 저주와 거의 같습니다. 50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한번 꾸짖으시니까, 견책이거든요. 한번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말라버리고 강이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견책하시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시온은 이런 상황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소망 없는 무감각의 상태에서 깨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고난의 종 메시아를 통한 진정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21절은 그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될 때 상황이 반전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 공과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의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싶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와 좋은 소식을 듣기를 열정적으로 갈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심판의 잔을 바벨론과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주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시온을 위로한다는 말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전반부를 혹시 잊어버리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했잖아요. 1장부터 39장에서. 그때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잔, 분노의 잔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해서는 티끌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시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잔을 마신 시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52장 2절을 보세요. 너는 뒷걸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과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다른 점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지 않는 인생들은 말하자면 구덩이, 저 지옥 깊은 곳, 무정행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은 티끌에서 일어나 앉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패배의 상징인 티끌. 그러나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여호와의 종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메시아, 여호와의 종, 그 입에 말씀을 두신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복음을 믿으면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와서 바벨론 사람들에서 수십 년 동안 고통과 어림을 겪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학대자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라고 말하는가 하면 위로하는 자는 나다.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다.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때로는 인간과 어떤 기관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가 하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시험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관계도 해결돼요. 그러나 거꾸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관계는 더 꼬이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뒤틀려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에 오늘 본문은 학대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벨론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2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으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너 곡감이요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요라는 이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지금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과 화해하신 분이시오,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오, 그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시오. 그분은 이스라엘의 남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소송에 변호인으로 나서시는 거예요. 모든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변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변호사시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호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분노의 잔을 건네신 그분께서 그 분노의 잔을 다시 거둬들이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의 시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진노를 거둬들이실 것이고 더 이상 이런 분노의 시기는 반복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어 그와 연합된 자들이 때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그것은 앞서도 언급드린 바대로 성화적 차원에서의 징계일 수는 있으나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분노의 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분노의 잔은 다 받아 마시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때와 시기를 전하시는 분, 정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런 사실을 2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이제는 그 잔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너희를 괴롭게 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너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했다. 완전히 엎드려지도록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사실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자들을 회복시킬 것이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합을 멸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예후 왕조도 너무 잔인무도하게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치게 되자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를 심판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너무 혹독하게 자의 백성들을 다루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멸하시고 바벨론도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하박국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종국에는 시온의 백성들의 고난이 끝이 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과 또 그 백성들의 모습을 예루살렘 혹은 시온이 고난당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깨소서 깨소서라고 강구하는 탄원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런 탄원하는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강구하는 내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 메시아를 세우시고 그 종의 입에 말씀을 두시는 이런 장면들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고난의 종이 모든 분노와 심판의 잔을 다 받아 마시게 될 것이고 때가 됨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소망에 찬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시대의 교회는 죽은 것과 같아요. 에스겔서가 잘 나타나고 에스겔서에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37장에 마른 뼈다귀 환상. 그냥 산골짜기에 뼈로 가득한 거예요. 도대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인자, 야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도 사실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치 무덤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부흥은 옛말이 되고 말았어요. 요즘 신학생들 만나면 교회 개척하겠다라고 덤벼드는 사람들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죽음의 상태로부터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이런 황폐하고 참혹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인간적 상황과 형편으로 바라볼 때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주께서 자비와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회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로 산으로 다니고 넷플릭스 영화나 보고 그러면서 시간 뭐 보내고 언젠가는 뭐 끝이 나지 않겠는가. 막연한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 그분의 자비와 궁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탄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총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경륜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깊은 묵상과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기에 이 시간 주의 도심을 간구했습니다. 지혜의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뜻의 의미를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살아간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찾고 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어떤 원인도 어떤 근거도 발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종 그분의 말씀을 그 입에 담지하고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분께서 내 백성 아니라 하신 그 자리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을 저희가 믿고 소망합니다. 이런 분명한 소망의 날을 바라보고 믿는 자답게 오늘의 고단한 현실을 살게 하시되 말씀과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점을 찾고 구하게 하시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적인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이기면서 또 그러면서도 확보된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알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오늘의 고단한 삶을 믿음으로 헤쳐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알고 믿는 자로서 주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무게가 실려온 헌물을 받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물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와 찬송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게 하시고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일의 배우와 모든 일의 원인과 근거와 결과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